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를 일제히 강력 규탄했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BM 발사를 즉각 보고받았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제사회와 공조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연설에서 북한이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이번 발사가 국제사회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북한의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86분의 비행시간과 7,000km 이상의 고각발사 최고고도를 기록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이 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미사일 총국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며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86분의 비행시간 그리고 7,000km 이상의 최고고도를 기록한 이번 ICBM은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실시 중인 연례 미한 공중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24-1에서 미한 공군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전술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간에는 가상의 적의 이동식 발사대 텔 모의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과 아울러 적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적 전쟁 지도부를 신속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한국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성 3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어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임능군 소장이 최근 러시아에 입국한 500명 규모의 북한군 장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시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 위원장에게 그러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 파병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방국들이 러북 간 협력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해도 서방 동맹국들은 나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젤렌스키 정권을 도울 수 있다는 결함 있는 논리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일부를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야스나폴리아나 마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29일에 이어 어제도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의 주도에 공습을 가해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최소 29명이 부상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중동의 고위 관리들을 파견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과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동 북아프리카 조정관, 아모스 호스타인 미국 대통령 특사 등이 이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부사령부 에릭 쿠릴라 사령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ICBM 도발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은 86분간 비행했고 정점 고도는 약 7000km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 당시 비행시간인 74분을 넘어 역대 최장 시간입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2월 18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를 쏜 지 43일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내놓은 발언도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ICBM 발사 현장에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 의지를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며 우리 국가의 전략공격 무력을 부단히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 필수적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적수들의 위험한 핵동맹 강화 책동과 각양각태 모험주의적인 군사활동들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번 입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ICBM 발사 사실을 발표하며 미사일 총국이 매우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ICBM 발사가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했고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에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에 북한 ICBM 발사 포착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며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ICBM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며 지속적인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와 러시아의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미한 두 나라 공군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한국 공군이 F-35A와 F-15K 등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선 F-35B와 F-16 등을 총 110여 대 동원했습니다. 합참은 해당 훈련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모사한 표적을 F-15K가 공격해 폭파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고체 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입니다. 외교부는 이들 물품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략 도발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가 최근 북서부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캄차카 반도를 향해 야르스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의 대규모 핵 공격 훈련 직후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파병 국면에서 국제사회가 자꾸 문제를 삼으면서 이걸 압박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약에 따라서 뭐 국제법조 안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핵국가 대 핵국가의 동맹이야. 함부로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향후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대량 공급하고 있고 파병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의 자위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ICBM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 본토 공격을 상정한 전략 도발이라는 점에서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핵을 동결시키고 대미 공격 능력 확보를 막는 동시에 비확산에 주력하겠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 미국의 이해관계거든요. 이 흐름을 북한도 읽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존재감을 통해서 대선 이후의 흐름을 보여주는 행보로 본다. 만일에 정말로 미국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파국적인 어떤 결과를 의도했다면 정상각도 발사나 핵실험을 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의 목적도 궁금한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매우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새 기종의 미사일을 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ICBM의 비행시간은 86분, 최고 고도는 7,000km 이상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 화성 18형도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수준인 15,000km가 넘게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더 사거리를 늘린 겁니다. 이성준 한국합참공보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고도 미 전역을 타격하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재까지 초기 판단한 것으론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ICBM이 아닌 미 본토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 기술의 완성이라며 이번에 관련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화성 18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해서 86분 동안 이렇게 비행을 했다고 한다면 10분 이상이 더 길게 이거는 비행 중에 뭔가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MIRV에 대한 성능 및 기능을 확인하는 ICBM의 시험 발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최근에 북한이 공개했던 12축짜리 텔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30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션 세벗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10월 30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ICBM을 기준으론 작년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발사입니다. 당시 북한은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이 30일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 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SM 개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 우주 발사체 발사 시도 및 북러 간 무기 거래 등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장관은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영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의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미한 핵협의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 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미한 NCG 모의 연습과 도상 연습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한 국방장관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을 전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계속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 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하고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 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했고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제12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협상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미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SCM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만 명 중에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확인했습니다.
Seeing them outfitted with Russian uniforms and provided with Russian equipment. And I am increasingly concerned that the Kremlin plans to use these North Korean soldier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장비를 제공받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북한군 병력을 사용할 계획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북한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북한의 현재 행동이 인태 지역과 유럽 전역까지 퍼져 많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위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나라가 제공한 무기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참전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은 상당히 간단하다면서 만약 그들이 싸우고 우크라이나 군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공동 교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tandards pretty easy. If they're fighting, if they're attacking Ukrainian soldiers, and they are co-belligerents, they're a part of this fight. That's fairly easy to determine.
오스틴 장관은 그들이 전투에 투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만 명의 군인과 이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들이 투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푸틴이 많은 병력을 많이 잃었고 동원력을 내려 병력을 징집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지난 2년 반 이어진 자신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군이 참전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북한을 향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고 경고하며 러시아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의 파병은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며 전쟁 범죄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합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받이 용병으로 쓴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전쟁 범죄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북한군의 용병으로 일어난 이후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정은이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북한군 파병을 적극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파병의 조건으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노화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이 또한 우크라이나에 참단관 등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면서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단관이나 전황 분석단을 쭉 보내왔다고 말하고 우크라이나전의 경우는 특히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한 가운데 두 나라는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비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들을 파병한 사실을 강하게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3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군 병력 만 명이 러시아 동부로 이동 중이고 이들이 곧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그러한 단계를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urge Russia not to take these steps. Should DPRK soldiers be used in the battlefield?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은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파병 결정은 이미 5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크렘린궁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수십 년 동안 세계를 핵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온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knows the DPRK threatens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Kremlin knows the DPRK'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이어 러시아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왕따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절박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북한과는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는 물론 국제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 병사에게 무기가 연관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포함된 안보리는 이란과 북한의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며 이들 나라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했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북한과 이란이 무엇을 제공받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uncil,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also imposed arms embargoes on Iran and the DPRK to deter.
이어 최소한 우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의 활동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며 지난 3월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이번 파병을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의 거듭된 경고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까지 자신들의 결탁을 완전히 부인했다면서 이제 그들은 국제법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Our repeated warnings and condemnations, however, have fallen on deaf ears of North Korea and Russia.
또한 마지못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은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북한 병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며 그들이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인 젊은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북한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과 기술 협력을 진전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이는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Putin did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dvancing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military technology during his visit.
이어 우리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든 회원국이 헌신하고 있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포함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떤 안보리 이사국도 이와 관련한 우리의 역할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러시아는 이들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각국의 지적에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저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방 동맹국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동원해 젤렌스키 정권을 도울 수 있다는 결함 있는 논리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겐 같은 행위를 할 권리가 왜 없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같은 논리로 미국과 서방 나라들을 비판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갖춘 정찰 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is open secret now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re systematically providing Ukraine with intelligence data from.
이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절망적인 야망 속에서 미국 주도 정보와 대결을 추구하는 서방의 선동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장기전과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우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며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언에 나선 경성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북한 파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해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옹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군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러 군사 관계 심화에 대한 우려를 중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물론 영내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I will note that it is a matter of significant concern for us that North Korea has deployed troops to Russia. And that those troops in Russia are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고 그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크루스크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해 북러 군사관계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혔고 중국뿐 아니라 영내 다른 국가들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의 우려 전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그들이 직접 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미 중국 대사관을 통해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와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11월 미 대선을 전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국방정보본부와 일본 정부가 평가한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No, I don't have any comment on that at all. We rarely comment on that type of thing from Putin.
밀러 대변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우리는 연단에서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3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며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입장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뮬러 대변인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명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대화에서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며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 내일 워싱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난다며 그 회담에서도 이번 사태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1일 워싱턴에서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 2+2 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입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중국의 우려를 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고만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UN의 북한 인권 상황 검토를 앞두고 미국 하원의 미셸 스틸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와 납북 및 억류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3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내 고문, 불법 구금, 탈북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여러 인권 유린 문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인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미국이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UPR 과정에서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문제를 다룰 것을 블링컨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틸원은 또 블링컨 장관이 이번 UPR 과정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일본인 납북자 등 미국 동맹국 국민들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가 10년 이상 억류돼 있습니다. 또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블링컨 장관이 이번 UPR 과정에서 북한에서 운용되는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이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스틸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개인 스틸원은 이날 성명에서 부모님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 정부는 여전히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자국민을 공격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억류된 외국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또는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3차 UPR을 했고 오는 11월 4차 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UPR 국가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4년 반 넘게 이어지는 국경 봉쇄로 북한 내 상황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시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이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에 계속 포함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세계보건기구 WHO가 29일 2024년 세계 결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일반 결핵과 다재 내성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7년 연속 이어진 조치입니다. WHO는 지난해 기준 북한의 결핵 환자 13만 5천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고요.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1천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일반 결핵과 다재내성 결핵 모두 고위험국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 다재내성 결핵이라는 것은 일반 결핵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발한 결핵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일반 결핵에 걸렸을 경우에는 완치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적절한 항결핵제를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복용을 해서 완치를 시켰어야 하는데 치료 중에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면 재발하거나 다시 복용을 시작했을 때는 내성이 생겨서 다재내성 결핵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네.
이 다재내성 결핵은 최대 1년 반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도 복잡합니다. 비용도 100배 정도가 더 든다는 게 의학 전문가들이 지적이죠.
네,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결핵 고위험국에 소속돼 있는 나라 얼마나 되나요?
WHO는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잠비아, 가봉, 필리핀 등 30개국을 고위험국에 포함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가 500명 이상인 나라는 북한과 미얀마, 필리핀 등 6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 질환인데요. 북한에서 결핵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위험 요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WHO의 이번 보고서를 보면요. 결핵 환자를 위협하는 건강 요인으로는 영양실조, 흡연, 알코올 중독, 당뇨,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이렇게 다섯 가지가 꼽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영양실조와 흡연, 알코올 중독 등 세 가지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북한 결핵 환자 분포도를 보면 연령별로는 35세에서 44세 사이의 남성이 2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층, 중년층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이어 45세에서 54세, 25세에서 34세 남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양실조와 흡연, 알코올 중독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북한의 결핵 환자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결핵은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요. 환자 중에 20%가 숨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결핵 치사율 6%, 한국의 치사율 8%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네.
또 인구 10만 명당 80명이 숨지는 수준으로는 이는 세계 평균 20명과 비교하면 4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들의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결핵은 치료뿐만 아니라 사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이 외부 지원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유엔 기구 등 대북 지원 단체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재내성 결핵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결핵 치료제라든가 국제사회의 관련 지원이 전혀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지난해부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WHO,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과 함께 국경이 열릴 때마다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백신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공백이 커서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8월 WHO가 공개한 북한 예방접종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생아 출생 시 접종해야 하는 결핵 예방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22년 99%를 기록했던 결핵 예방 백신 접종률이 지난해에는 63%로 그전에 비해서 36%나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20년 넘게 북한의 계략치료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구호단체는 2021년부터 대북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네.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의 상태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국경 폐쇄 조치가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식량난을 가중시켜서 주민들의 영양실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상황은 북한 내 결핵과 다지 내성 결핵을 빠른 속도로 전파시켜서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북한의 정확한 결핵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 7년 연속 결핵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 주민 113명이 강제 실종된 과정을 추적한 민간단체 실태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중 13명이 10세 미만 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30일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북한 강제 실종 범죄 조사 실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명을 심층 면담해 북한에서 자행된 강제실종 범죄를 추적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지도화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이감 경로, 종교활동 혐의에 따른 강제실종 과정, 탈북을 준비하던 주민의 강제실종 과정 등을 지도와 흐름도로 제시했습니다. 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 한 일가가 강제 실종된 사건의 가계도도 작성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스위스의 휴리독스, 납북 피해 가족단체, 탈북민 단체들과 공동 구축해 지난 2021년 1월 처음 공개했던 풋프린트, 북한에 의한 실종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이번 북한 내 강제 실종 조사로 기록 분석한 사례들을 실었습니다. 강제 실종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 30대가 113명 중 4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0세 미만의 아동도 113명 중 13명에 달해 전체의 11.5%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 아동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적 질의와 명시적 비판, 강력한 행동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실종된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는 113명 중 54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체포, 연행, 북송된 뒤 강제실종이 주로 이루어진 것은 국가보위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체포 연행한 기관은 북한의 국가보위성, 중국공안부, 북한국경경비대, 북한군보위국, 사회안정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가보위성은 이번 조사로 파악한 강제실종자 113명 중 62명을 체포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포 연행, 북송 이후 실종된 시점에 관할 기관은 국가보위성이 전체의 8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강제 실종자 113명 가운데 90명은 북한에서 실종됐지만 23명은 중국, 러시아에서 체포된 순간부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실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탈북 관련 강제 실종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좌제로 인한 강제 실종, 한국 등 외부와 연락, 접촉 혐의에 따른 강제 실종 등의 순이었습니다. 종교적 혐의에 따른 강제 실종도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강정현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의 강제실종 문제는 오랫동안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주목받지 못해 덜 알려져 있었다며 실종 과정을 추적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기관이 이런 강제실종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피해자들의 생사나 소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상의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일을 오랫동안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일단 밝히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김정은과 보위부 같은 기관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혔잖아요.
강 디렉터는 이 보고서가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상호 대화에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인권법은 강제 실종자들의 가족도 피해자로 간주한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강제 실종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실종 문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 정책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의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를 위해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이 중국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이것은 미 CNN 방송이 29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철수하게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시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에 북한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국의 움직임을 끌어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도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안한 행위에 대해 인접국인 중국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북한 파병 문제 중국이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러 야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병에 대해 편하지 않은 심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전으로 확전시키는 일이니까 중국이 나서서 말려달라는 얘기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나서는 것은 건설적이지만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주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중국이 그런 말을 해도 북한이 듣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또 중국이 설득을 했는데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의 체면만 깎이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문제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중국 외교 수장이 러시아의 외교 차관을 만났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0일 베이징에서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외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파병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죠.
네, 최선희 외무상이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국방협력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이 전략적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궁금한 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측과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느냐일 텐데요.
북한과 러시아 모두 최 외무상과 라브로프 장관의 면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지난 23일 이틀간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쇼이구 서기는 러시아의 전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쇼이구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파병과 관련해 병력 규모와 시기 또 경제적 보상 같은 모종의 주문을 하고 이에 따라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그 문제를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고요.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혜의 정치적 위상이 격상됐다고요?
네, 국가정보원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은 김주혜는 노출 빈도를 조절해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김주혜의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주혜의 위상 강화를 보여주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국정원은 북한 영상을 근거로 이런 추정을 했는데요. 한 가지가 지난 8월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식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는 정장을 갖춰입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특히 영상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단상으로 걸어올라가는 김주혜에게 허리를 살짝 숙이며 깍듯하게 의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는 두 사람 관계가 고모와 조카가 아니라 간부와 지도자 관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영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 장면인데요. 당시 김주혜는 경축연회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고요. 또 이날 행사에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딸의 등을 툭 치자 김주혜는 마체고라 대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 김주혜를 후계자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견해도 있다면서요?
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혜는 후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여성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11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두고 후계자다 아니다 논란을 벌이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막상 김주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주혜에 대해 호기심과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공식 석상에 나오는 것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나 이런 수준의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성 위주의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은 사회입니다. 따라서 김주혜가 지금처럼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아버지 뒤를 이어 권력을 4대에 걸쳐서 세습을 할 경우 주민들과 당정군 엘리트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